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 수사국 FBI는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공항 총기 난사 사건이 테러 공격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의 조지 피로 수사관은 6일 밤 기자회견에서 테러 등 모든 가능한 단서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당국자들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알래스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6일 공항에 도착한 26살의 에스테반 산티아고라고 말했습니다. 용의자인 산티아고가 공항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산티아고는 푸에르토리코에서 복무한 주 방위군 출신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자발적으로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환청이 들린다며 일부 목소리가 자신에게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합류하라고 촉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대선에 개입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도운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기밀 해제된 미 정보기관 보고서는 러시아의 목표가 미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훼손하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폄하해 당선 가능성을 손상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분명한 선호를 드러내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을 돕기를 열망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세계 정보기관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정보기관들이 6일 뉴욕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러시아 해킹과 관련한 비밀 정보 보고를 한 지 몇 시간 만에 공개됐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보고가 건설적이었다고 말하면서도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노력이 선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정착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항의하기 위해서 연례 유엔 분담금 가운데 600만 달러를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안보리 표결에서 기권함으로써 다른 13개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표부의 데니 데논 대사는 6일 성명에서 연례 분담금 4천만 달러 가운데 삭감되는 600만 달러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유엔 위원회들의 할당되는 금액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데논 대사는 이스라엘로서는 자국의 적대적인 유엔 기구들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모든 정무직 대사들에게 신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오는 20일자로 사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6일 이는 통상적이고 전형적인 관행이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70%에 달하는 국무부의 직업 외교관 출신 대사들은 사임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위원회는 국무부 외교 전문을 통해 모든 정무직 대사들에게 예외 없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전까지 주재국을 떠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를 공식 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개표는 지난해 11월 8일 실시된 선거 결과를 합법화하는 마지막 조치로 상원의장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상하양원 합동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당 304명을 확보했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227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교통이 복잡하다고 하는 미 동북부 뉴욕시. 이 뉴욕시 지상에는요, 택시와 자동차, 관광버스, 대중버스, 그리고 지하에는 지하철이 다닙니다. 이 뉴욕시 맨하튼에 새 지하철 노선이 개통됐는데요. 이 새로 개장된 노선은 무려 96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그런데요, 노선이 새로 개통되면서 함께 개장된 지하철 역들, 뉴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환경에 시민들이 반가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요, 미술관처럼 장식된 벽화들이 찬사받고 있는데요. 뉴욕이라는 도시의 일면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뉴욕시 경찰, 서류를 날리며 급하게 뛰어가는 직장인, 그리고 실제로 미국 시내에 살고 있는 동성 결혼 부부, 이런 모습입니다. 비록 땅 밑에 있어서 눈에 띄진 않지만 뉴욕시 교통당국의 이 시민 친화적인 이런 행보에 뉴욕 시민들은 반가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뉴욕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벽화를 보기 위해서 지하철을 더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과 한반도와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들어보시죠. 뉴욕 얘기 드린 김에 노래도 뉴욕을 주제로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릅니다. 뉴욕, 뉴욕.
never sleeps. And find I'm a number one, top of the list, king of the hill, a number one. These little town blues, oh, up to you.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헐리우드. 헐리우드? 헐리우드는 헐리우드에서 나온 말인데요. 헐리우드는 전 세계 영화 산업을 이끄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미국 서부의 관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의 상징인 이 헐리우드를 들어서게 되면요, 하얀색 영어 간판이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헐리우드 간판이 헐리위드로 바뀌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헐리우드는 영어 철자로 HOLLYWOOD인데 이 간판이 영어 철자 대문자 O를 소문자 E로 바꾼 것으로 우드가 WEED, 위드로 바뀐 겁니다. 위드는 바로 대마초를 뜻하는데요. 올해부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정책 가운데 대마초 사용법이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간판을 아주 바꾼 것이 아니라 영어 철자 O를 교묘히 바꿔서 소문자 E처럼 보이게 한 것이더군요. 지역에 사는 누군가가 대마초 합법화를 환영하는 뜻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헐리우드로 바뀐 걸 알아챈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사진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샌타모니카 산맥에서 뻗어나온 헐리우드 언덕이 있는 이 마운트리에 1923년 설치된 헐리우드 간판은요, 로스앤젤레스 시민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이 도시의 상징인데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영화, 텔레비전 산업의 중심지 헐리우드를 널리 알린 이 간판의 길이는 약 107m, 높이는 한 14m쯤 됩니다. 뉴욕 택시. 미국의 최대 도시인 동북부 뉴욕에는 명물인 노란색 택시 14,000대가 다닙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택시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운전을 삼가고 지하철을 타거나 걷거나 아니면 이 택시를 타고 다니죠. 그런데요, 뉴욕의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효율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통제하는 카풀 서비스, 즉 여러 택시 이용자가 동시에 한 택시에 타게 되면 당연히 교통체증을 줄일 수가 있겠죠.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공대 컴퓨터과학인공지능연구실이 이 카풀을 이용해서 4인승 자동차 3,000대로 뉴욕시의 택시 수요를 거의 100% 충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14,000대를 3,000대로, 대단한 감축이죠. 알고리즘이란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동작들, 여러 조치들을 말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이론을 실행하게 되면 택시 대기 시간은 고작 3분도 안 되고요. 도로 위에 차량이 감소하게 돼서 차가 덜 막히게 되니까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게 됩니다. 뉴욕시의 택시 주행 자료 300만 건을 바탕으로 뽑은 이론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들어오는 요청에 따라 경로를 다시 설정하게 되는데요. 가동하지 않게 되는 차량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내져서 서비스 속도를 20% 높일 수 있다고 연구진이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을 이끈 교수는요. 도로에 자동차가 줄어들면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택시기사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면서 12시간 교대 근무 대신 6시간이나 8시간 일하면서 같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4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이 대북정보 유입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 당국이 발표한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가 해제된 걸로 보입니다.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항구를 향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유엔은 북한 석탄 수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지난 5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은 현재 시점에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5일자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제재라는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3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는 과도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일자 기사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에 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실험을 잇따라 강행하면서 기술을 축적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미 행정부 교체를 2주 앞두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함께 다뤄야 할 의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기자 수첩 열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보 유입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잠시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심층 취재로 다뤄봤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김영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대북 정보 유입, 대북 정보 유입 그러는데 네. 대북 정보 유입이 뭐냐?
그 대북 정보 네. 유입,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네. 북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흔히들 얘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허밋 킹덤이라고요. 네. 그 운둔의 왕국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워낙 외부 세계와 폐쇄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북한 정권이 수십 년째 그 정권을 유지하는 비결은 결국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정보를 통제하고 네. 그다음에 검열을 통해서 혹시라도 바깥에 정권과 어긋나는 정보들은 이렇게 폐쇄하고 이제 그런 정책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또 외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없고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폐쇄되어 있는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자세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줬을 때 북한 주민들이 아,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국민이 주인이 돼서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북한의 정보를 유입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네. 뭐 요즘에 저희들은 뭐 흔히 정보의 바다 속에 살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예외가 되는 게 북한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심층 취재에서 주목할 부분이
네.
미국 정부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보도를 하셨는데요.
네.
자 일단은 이 대북 정보의 흐름이 시대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왔는지
네네.
좀 잠깐 좀 짚어보고 할까요?
네. 사실 그 대북 정보라는 말이 나온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때로 좀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북한에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 내부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려진 게 별로 없었죠.
네.
근데 북한에 그런 대기근이 있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외국으로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좀 전에 정보의 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인터넷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네.
이제 뭐 휴대폰을 또 누구나 사용하면서 서로들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내 조국을 생각하니까 내 조국의 주민들은 또 내가 북한에 살 때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북한의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이 탈북민들이 북한의 풍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민간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집어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높인 거죠.
네.
근데 좀 이따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중요성은 한국이나 미국 정부도 사실은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집어넣었을 때 대폭적으로 넣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위험성들도 있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 수위 조절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정권이 이렇게 수십 년째 국가를 독재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그런 정보 통제,
네.
검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었는데 국민의 눈과 귀를 열어줄 경우 그리고 북한 정부가 어려서부터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게 거짓말이라고 탄로날 경우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교육하는 것들에 사실이 아닌 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6.25 전쟁이 가장 큰 대표적인 얘기겠죠.
네.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는데 북한 사람들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했다고 철저하게 이게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진실들이 많이 알려졌을 때 주민들이 봉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북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북한 정권이 큰 위험에 처했다는 그런 위험 신호가 난다면 김정은 정권이 그 위험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한국에 그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한반도에 그런 그 급변 사태라든가 불안정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그 위험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 미국 정부가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대대적인 정보를 넣어서 한반도가 불안해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꺼리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최근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 들은 거지만 그
예.
한국에 있는 탈북자 출신 기자가 거의 매일 그 북한을 향해서
네.
방송하는 내용을 태영호 공사가 들었다고 해요.
네네.
태영호 공사가 듣고 자녀들도 듣고
네.
때로는 많이 울기도 했다라면서
네네.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런 얘기를 참 들어서 마음이 좀 네. 뭉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이런 정보를 이거를 놓으면은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이게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의도다. 네. 정권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다. 네. 그러면서 주민들을 계속 이제 선전 선동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선전 선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역사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왔고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알고 있을 때 더군다나 요즘은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네. 정보에 뒤처지면 결국은 그게 돈으로 연결되고 네. 정보가 빠르면 그만큼 국가의 부강과 번영에 기여하는 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정보가 들어갔을 때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진정으로 이 부국강병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바로 이 정보에 달려 있다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얘기 시작하자마자 지금 그냥 훅훅 달려왔는데요.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 했는지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하고 또 네. 어떤 정보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지도 잠깐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뭐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보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탈북민들이 그런 대북 전단 네. 풍선을 통해서 넣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에 방송을 하고 네. 또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최근에는 그 무인기를 통해서 네. 외부 소식을 담은 전단이라든가 네. 그 USB죠. 뭐 북한에서 뭐 컴퓨터 막대기라고도 하는데 네. 예,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놓고 있는 거죠. 네. 하나 주목할 것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요구하는 정보가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그렇죠. 네. 예, 그런 그 한국 드라마 네.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네. 이제 좀 더 이제 그 정보의 질이나 양도 진화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드라마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네. 예를 들자면 장마당에서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해야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고 또 무슨 물건을 팔아야 좀 더 인기가 있을 것이고 네. 또 물건을 구입하는 경로, 유통 경로는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도움이 되는지 네. 또 농부가 요즘에는 또 북한이 이제 개혁을 해서 그 단위제로 뭐 가족 단위로 이제 생산을 해서 그 생산량의 30% 내지 또 50%를 국가에 바치고 자신이 갖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농업에서 어떻게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가 이런 그 북한 주민들의 그 경제생활 실생활의 피부에 와닿는 정보들로 네. 많이 또 그 내용들이 진화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사실 북한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외부의 정보들이 상당히 지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정보들 때문에 북한 당국이 그래서 대북 방송을 뭐 재밍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더 압박을 하지 않을까?
네, 네. 예 그런 추적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죠. 이제 방송에서도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이런 외부 그 정보를 유입하는 거를 이제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 네. 상당히 큰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정보를 집어넣는 게 굉장히 좀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 하는 거죠. 네. 뭐 현상 유지라는 그런 어떤 그 냉소적인 그런 입장뿐만 아니라 정보를 대대적으로 유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그렇게 북한 주민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네. 이제 반면에 지난 5년간의 그 김정은 정권의 특성을 보면은 상당히 이런 정보 통제를 과거보다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정보를 계속 통제하려는 그런 북한 정권의 속성 그리고 더 정보를 어떻게든지 은밀하게 위대하게 요즘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더 받아들이는 보이지 않는 그 주민과 김정은 정권의 보이지 않는 정보 전쟁이랄까요? 그런 게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네, 참 아는 게 힘이라고 하고요. 사실 김영훈 기자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 다른 거 다 빼더라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정보는 들어가야 한다. 네네. 이게 참 정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또 그 인권이 제대로 개방된 나라에는 네. 투자가들이 돈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권이 보장됐다는 건 그만큼 그 그렇죠. 정보가 투명하고 네. 경제 기업 구조가 투명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국가의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참 정보가 왜 존재하는지, 정보를 왜 알려야 하는지 뭐 이유 그리고 어떤 영향 전문가들의 진단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도록 할까요? 미국의 흑인 여자 가수 비욘세의 노래 Listen 들어보시죠.
Listen to the song here in my heart A melody I start but can't complete Listen to the sound from deep within It's only beginning to find relief Pushed aside and turned into your own, all 'cause you won't listen.
Sing Radio Magazine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알려진 찰스 랭글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랭글 의원을 보좌했었던 한인 여성이 한국전 참전국 일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미 하원 롱우드 빌딩에서 찰스 랭글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의 46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은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 에드로이스 공화당 하원의원 등 4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랭글 의원을 축하했습니다. 200여 명의 참석자들에 둘러싸인 랭글 의원을 지켜보며 서 있는 해나 김 전 보좌관. 은퇴 행사 준비로 바빴던 김 전 보좌관은 행사 내내 조용히 랭글 의원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날 BOA에 랭글 의원의 수석 보좌관으로서 지난 7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은 어떤 것보다 값졌다며 심정을 밝혔습니다.
정말 의원님의 뭐 정치적 사고시나 아니면 그냥 너무나 스마트, 너무나 지혜도 그렇지만 너무나 스마트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거의 국회 50년 동안 계신 건데 그거를 너무 가까이서 제가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어느 학교 정치학 책을 읽는 거 혹은 학교를 다닌 거 능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덕분에 전 그만큼 더 많이 급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김 전 보좌관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랭글 의원의 보좌관 일은 그만두지만 앞으로 참전용사들에 대한 과업은 진행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2009년도에 제가 참전용사님들 그때만 해도 70대 후반이시라고 그래서 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의 스토리를 수집해야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썼는데 10년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참전용사님들께서 거의 90대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의원님 은퇴하시면 참전용사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다 뵙고 찾아뵙고 그분들의 스토리를 수집하러 한국전쟁 참전국 예, 23개국 다 가요.
지난 3일 보좌관 임무를 마친 김 전 보좌관은 예고했던 대로 이제 새로운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 리멤버 727 대표로서 한국전 참전국 일주 프로젝트인 감사와 기록 수집을 위한 한국전 참전국가 세계 일주가 그것입니다. 1953년 종전된 한국전쟁 참전국을 도는 10만 마일, 16만 킬로미터 대장정이 오는 19일 시작됩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그러고 각 나라에서는 한국전쟁 혹은 한국전 참전 용사님들 이렇게 더 인정하고 그분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작업들이 있는 건 알지만 총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왜냐면 참전용사님들은 90 혹은 90 다가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제가 그분들의 스토리를 수집을 하고
김 대표가 일주를 시작하는 1월 19일은 11년 전 그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날입니다. 김 대표는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한국전쟁으로 인한 아픔의 역사와 참전용사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단체를 설립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11년 전 사고로 인생관이 바뀌었듯이 이번 여정이 자신의 인생의 또 하나의 변화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방문하는 나라는 총 24개국. 한국전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나라들 외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포함됐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머물렀던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해방했었을 때 그분들도 많이 한국전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뭐 생존하신 분들이 없더라도 가서 일본 현지에 있는 그런 자료도 수집을 하고 싶고요.
적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전에는 세 가지, 그러니까 영어로는 통일이 reunification인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거의 10년 전부터 생각해왔던 건데요. 그 세 가지는 일단은 기억이 필요하고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 remember. 그렇기 때문에 remember 77이죠. remembrance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인정, recognition. 뭐 그게 감사에 대 감사가 되던 아니면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던 recognition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 나라들이 진정한 화해 reconciliation이 필요하다고 굳집 입고 있어요.
김 대표는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국이면서 중립국이었던 인도와 스웨덴 그리고 러시아를 제외한 참전국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며 이는 해외 한인들의 풀뿌리 운동의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현지에서 기념비를 방문하고 참전 용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는 곳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어요. 두 나라 빼놓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기념비를 가서 사진 많이 찍고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그 기념비에 찾아온 현지 사람들에게도 한국 전쟁에 대한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고 물론 한국전 참전 용사님들을 직접 찾아주면 그분들의 인터뷰를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촬영도 비디오로 해서
김 대표는 자료 제작과 수집에 필요한 카메라와 카메라 받침대, 녹음기, 가벼운 조명을 챙겨가는데요. 이들 자료들로 앞으로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도 내비쳤습니다. 김 대표는 준비 과정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이미 수집하고 있습니다. 참전국인 중남미 콜롬비아는 한국전쟁이 역사상 유일한 전쟁이라는 이야기, 의료지원국 스웨덴에서는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노래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각 나라마다 사나흘 정도의 일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현지 한인단체와 한국영사관, 그리고 참전용사들에게 일일이 협조문을 띄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문이 없어진 나라가 많아요. 이제 컴퓨터가 안 된다던가 아니면 물론 이제 제가 영어로 이민을 했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는데 부탁해서 전화번호를 드리고 주소를 드리고 어떻게든 이분을 좀 찾아주세요라고 한 결과 어떤 현지분들은 제 부탁을 바쁠 때 전화뿐만이 아니라 뭐 직접 찾아가신 분들 했더니 참전용사님들께서 얼마나 또 이제 그런 전쟁 이야기 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 시간 내내 전화를 들었다. 막 그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막 가서 직접 가서 뵈면 너무나 이제 반가울 친구들이 되어버렸죠.
김 대표는 자신의 방문을 전후에 현지인들의 한국 전쟁과 참전 용사들에 대한 관심의 불씨가 지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리멤버 727 해나 김 대표의 감사 인사와 자료 수집을 위한 한국전 참전국 세계 일주. 김 대표는 지난 4일부터 4개월간의 일주 비용을 마련하는 인터넷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총 3만 달러의 비용을 목표로 하는 이 모금 운동에 지역 한인 2세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고 하루 동안 4천여 달러가 모였습니다. 미국 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손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 대표를 응원하는 목소리 가운데는 당연히 참전 용사들도 있습니다. 한국전에서 한쪽 팔을 잃은 윌리엄 웨버 예비력 대령은 참전 용사들을 위한 김 대표의 노력과 성과를 치하하며 김 대표의 이번 모험이 진주 목걸이처럼 엮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참전 용사들을 만나면 따뜻한 포옹을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건데 제가 손 잡아줄 이렇게 손을 꼭 잡아주면서 안아주면 제가 정말 진정으로 그분들께 감사하고 그분들 위하고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몸소 느끼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김 대표는 19일 캐나다 토론토를 시작으로 콜롬비아와 영국, 러시아, 스웨덴, 터키, 이디오피아, 중국 등 23개 나라를 거쳐 5월 19일 한국 부산의 유엔군 기념묘지에서 막을 내립니다. 김 대표는 찰스 랭글 전 의원이 한국전 참전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해 자신과 재회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진입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이어집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1765년 영국 정부는 또 다른 세금 제도인 인지세를 제정했습니다.
이제 인쇄물은 모두 영국 인지를 사서 붙여야 되는데, 아니 세금을 거두려면 우리에게도 대표권을 줘야 할 게 아닙니까?
이들은 인지세법을 따르는 걸 거부했고요. 상인들이 앞장서서 영국 상품 수입 금지에 나섰습니다.
식민지에서 거의 1,000개나 되는 업체들이 이미 영국 상품 수입 금지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저도 동참해서 힘을 합칠 거예요.
결국 영국 의회는 법을 제정한 다음 해인 1766년 인지세법을 폐지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5부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의 대립과 갈등.
영국 의회는 인지세법을 폐지했던 바로 그날 선포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선포법은 식민지는 본국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영국이 원할 경우 식민지에 대해 어떤 법도 마음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기본 생활 필수품에 대한 영국 의존도를 낮추고요. 영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법을 무력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식민지 사람들은요. 영국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한 선포법의 통과는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민지 의회는 원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었지만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죠. 식민지 의회의 역할은 자주적인 통치 형태를 만드는 데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영국은 인지세를 취소했지만 계속해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1767년 영국 의회는 타운샌드법이라는 여러 가지 세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을 상정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 타운샌드법은 식민지에 수입되는 유리와 차, 그림, 종이 같은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민지인들은 타운샌드법을 거부하고요. 다시 한번 영국 상품에 대한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영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식민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상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769년에 이르러 식민지는 영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죠.
이게 바로 매사추세츠에서 만든 유리입니다. 영국에서 배로 들여온 게 아니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유리란 말이죠. 영국 생각만 하면 우라통이 터지는데 이제 우리 식민지에서도 이렇게 좋은 유리를 만들 수 있게 돼서 그 비싸디 비싼 영국 유리 안 팔아도 되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영국 없어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영국에서 아마 배 좀 아프겠죠? 에이, 기분도 좋은데 싼 값에 창문 하나 참하게 잘 짜드리죠.
이제 각 식민지들은 서로 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운샌드 법이 시행된 다음 해인 1768년 매사추세츠 법원은 다른 식민지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영국이 실시한 타운샌드 법은 자연법과 식민지의 헌법, 권리를 위반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한에 관한 소식은 곧 영국 런던에 알려졌고요. 영국 관리들은 매사추세츠 지사에게 의회를 해산하라고 명령했죠.
영국은 매사추세츠 최대의 도시이자 식민지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보스톤에 4천 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보스톤 사람들은 영국군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영국 군인들은 거리를 장악하고 예전처럼 식민지 사람들의 집에서 침식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긴장은 끝내 폭력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친애하는 아메리카 식민지 형제 여러분, 우리 식민지인들은 영국의 억압 속에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탕 조례를 통과시켜 영국을 통해 들어오는 유럽 제품들의 세금을 두 배로 올려놓더니 신문 한 장을 사도 영국 인지를 사서 붙이라는 인지세법을 만들고 인지세법을 폐지한 바로 그날 영국 마음대로 법을 정할 수 있는 선포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타운샌드법을 만들어서 또다시 과중한 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실시한 타운샌드법은 자연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헌법 권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민지들은 하나로 뜻을 모아 영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영국이 실시한 타운샌드법은 자연법과 식민지의 헌법 권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담겨있는 이 편지에 대한 소식은 곧 영국 런던에 알려졌습니다. 영국 관리들은 매사추세츠 지사에게 의회를 해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영국은 매사추세츠 최대 도시이자 식민지에서 가장 큰 도시인 보스톤에 4천 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영국을 향해 가장 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식민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지요. 더구나 최대 도시인 보스턴에서는 영국의회에 나갈 대표권은 주지 않은 채 세금만 걷어간다며 영국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큰 문제가 발생될 여지를 주지 않고 사전에 막기 위해서 4천 명의 군대가 하루빨리 보스턴에 파견되어야 합니다.
보스톤 사람들은 영국 군인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군인들은 보스톤 거리를 장악하고 프렌치 인디언 전쟁 때처럼 또다시 식민지 사람들의 집을 마음대로 이용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분노했고 이런 긴장은 끝내 폭력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1700년대 아메리카 식민지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될 역사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식민지 사람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보스톤에서 일하던 선원들과 보스톤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사이에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분쟁이 잇따랐습니다. 1770년 3월 5일 긴장 상태는 극에 달했고 결국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던 날 몇몇 사람들이 공공 건물을 경비하고 있던 영국 군인들에게 돌과 얼음 덩어리를 던졌습니다. 영국의 억압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온 거였죠.
BOA 이야기 미국사,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17년 새해가 한 주 지났습니다. 자, 새해에도요, 이루고자 하는 소망에 대한 각오 더 다지시기 바라고요. 뭔가 새로운 꿈을 꾸고 변화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란 먼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따라야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9년 1월 7일 오늘 일본의 제124대 히로히토 천황이 87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Emperor Hirohito of Japan has died. He was 87.
히로히토는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을 당시 일본의 천황이었습니다. 히로히토는 식민 지배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강제로 일본 이름을 쓰게 했으며 여자들을 강제로 전쟁터에 끌고 가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만드는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히로히토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이어 1941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등 일본의 팽창주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1945년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히로히토는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1926년 천황이 된 이후 63여 년 동안 군주로 재임해온 히로히토는 이후 1989년 오늘 8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86년 1월 7일 오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에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합니다.
I've taken measures to end virtually all direct economic activi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or U.S. nationals and Libya.
미국은 이미 1970년대 말부터 리비아가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일련의 경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1985년 12월 27일 로마 공항과 비엔나 공항에서 동시 테러 공격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은 리비아 지도자인 무암마르 알 카다피의 지원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하고 열흘이 지난 1986년 오늘 미국 내 리비아 자산을 동결하고 리비아와 모든 상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리비아와 미국은 서로에게 공격을 가했고 양국 간의 관계는 한층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리비아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2006년 미국은 리비아의 경제 제재를 가한 지 20여 년 만에 리비아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게 됩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